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현대 인공지능 기술의 토대를 새로 구축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아마 막 수조원 단위의 자본이 투입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니면 수만 개의 최첨단 GPU라든가, 진짜 수백 명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AI는, 뭐랄까, 자본과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만들어낸 거대한 유리 궁전 같으니까요.
네, 지금은 완전히 그런 시대가 됐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AI 모델들을 움직이는 핵심 알고리즘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980년대 프랑스 파리, 난방조차 제대로 안 되는 낡은 구석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와, 80년대 파리의 구석방이요?
네, 누군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주워온 낡은 컴퓨터 한 대를 만지던 23살짜리 대학원생의 손에서 시작된 거죠. 게다가 그가 사용한 수학 공식은 우주선 궤도 계산에서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딥다이브가 추적할 자료가 바로 그 흥미로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 사이, 현대 딥러닝의 아버지 중한 명이라 불리는 연구자의 박사과정 기록이죠.
아, 네.
우리는 흔히 기술의 발전이 막 최적의 환경이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번 자료 탐험은 그 환상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세상 모든 주류학자들이 그 기술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며 비웃고 떠났을 때, 어떻게 완벽한 결핍 속에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당시 1980년대 인공지능 학계는 이른바 AI의 겨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냥 유행이 좀 지났다는 정도의 가벼운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모든 논리와 규칙을 컴퓨터에 막 일일이 입력해주는 기호주의였습니다. 반면에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학습하게 만든다는 인공신경망은 진짜 거의 이단 취급을 받았죠. 신경망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지도 교수들이 자네 앞길 망치고 싶나? 이러면서 뜯어말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게 그럴 만한 수학적 이유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에 마빈 민스키 같은 석학들이 1층짜리 단순한 인공신경망, 즉 퍼셉트론의 치명적인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렸거든요.
아, 그 유명한 XOR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퍼셉트론은 그냥 직선 하나 그어서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단순한 작업밖에 못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깊게 쌓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알았는데, 문제는 그 깊어진 신경망의 중간에 있는 층들, 그러니까 숨은 층을 도대체 어떻게 학습시킬지 그 누구도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 수학적 막다른 골목이었네요.
네, 그 지점에 갇혀버린 거죠. 그게 바로 신경망 연구가 죽은 학문 취급을 받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바로 그 지독한 겨울 한가운데서 23살의 그 학생이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갔는지가 오늘 자료에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성 나비에브 학교 옛 건물에 정식 허락도 없이 밀고 들어간 구석방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버려진 컴퓨터 주워다가 놓고 말이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여기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그가 선택한 지도 교수입니다. 당시 정식 박사지도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콩피에뉴 기술대학교의 모리스 밀그람 교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교수가 수락하면서 한 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옷감말을 했죠?
나는 인공신경망에 대해 한 글자도 모르니 자네를 지도해 줄순 없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하려는 연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굳이 지도 교수로 삼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더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오히려 대단히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기호주의가 꽉 잡고 있던 학계에서 어쭙잖게 아는 교수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 매번 간섭받았겠네요. 그거 안 된다고.
맞아요. 매번 방향성을 통제당하거나 그건 이미 안 된다고 증명된 길이라며 연구 자체를 가로막혔을 겁니다. 이 학생은 오히려 완벽한 방임을 원했던 거죠.
아하, 모르는 게 오히려 약이었다.
네, 밀그람 교수는 신경망을 모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연구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는 주류학자가 없는 환경, 그리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낡은 컴퓨터 하나. 이 지독한 고립과 제약이 오히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이단적인 발상을 마음껏 테스트해 볼수 있는 창의적인 토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놀라운 비유가 떠오르네요. 모두가 조금 더 나은 마차를 만들려고 막 안달이 나 있을 때 자동차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면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버려진 헛간으로 조용히 들어간 셈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헛간에서 진짜 엔진을 깎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간섭이 없는 건 좋은데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산더미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수학적 막다른 골목, 즉 여러 층으로 쌓인 숨은 층을 대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기계가 최종 결과에서 오답을 냈을 때 대체 어느 층에 어떤 매개 변수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아내야 하잖아요.
네, 그게 학계에서 말하는 신용할당 문제였죠.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거요.
맞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 20대 학생은 아예 인공지능 학계 바깥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우주선 궤도를 계산하는 제어공학에서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과감하게 훔쳐오죠.
네, 그 발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켓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 오차를 줄여가는 과정하고 신경망이 데이터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가중치를 고쳐가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간파한 겁니다.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식당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요리를 시켰는데 마지막에 나온 음식이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보통 손님은 홀에 있는 웨이터한테 화를 내겠죠.
그렇죠. 근데 웨이터가 소금을 친 건 아니잖아요. 웨이터는 당황해서 주방 보조에게 불만을 전달하고 주방 보조는 마침내 주방 깊숙한 곳에서 소금을 너무 많이 친 바로 그 요리사를 정확히 찾아내서 책임을 묻겠죠. 신경망에서도 똑같습니다. 최종 출력에서 발생한 오차를 바로 직전층 그리고 또 그 이전층으로 거꾸로 전달하면서 진짜 책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식당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걸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과정은 단순히 요리사를 찾아내서 막 혼내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는 미분의 연쇄법칙을 사용해서 책임을 정량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정량적이라는 건 정확히 수치로 나눈다는 뜻인가요?
네, 최종 요리가 짠 정도, 즉 오차를 수치화한 다음 웨이터의 책임이 몇 퍼센트인지, 보조요리사가 몇 퍼센트인지, 메인 요리사의 책임이 몇 퍼센트인지를 미분값을 통해 정확히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의 비율만큼 다음번 학습에서는 소금을 덜 치도록 가중치를 미세하게 수정하는 겁니다.
아,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서 고쳐준다?
맞습니다. 출력 쪽에서 발생한 오차가 입력 쪽으로 거꾸로 흘러가며 책임을 따져 묻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차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출력에서부터 거꾸로 타고 올라가며 학습시킨다. 와, 진짜 직관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발상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수식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네, 엄청난 구역이었죠.
그 주워온 낡은 컴퓨터 연산 능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소수점 이하를 계산하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면 프로그램이 막 사실상 멈춰버리는 수준이었잖아요. 엄청나게 정밀한 미분값이 계속 오가야 하는 게 이 역전파인데 이런 깡통 컴퓨터에서 대체 어떻게 돌린 겁니까?
여기서 그의 천재적인 기질이 빛을 발합니다. 순수한 이론가였다면 완벽한 컴퓨터가 생길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타협안을 찾았죠.
어떻게 타협을 했나요?
신경망이 앞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게 신호의 강도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극단적인 이진수, 즉 정수값으로 그냥 뭉뚱그려버립니다.
아, 앞으로 갈 때는 대충 보낸다?
네네. 하지만 오차가 뒤로 흘러가는 학습 과정에서는 미분값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한된 자원을 쥐어짜내서 연속적인 수치를 유지하도록 코드를 아주 기형적으로 짰죠.
진짜 하드웨어의 한계에 막혀서 소프트웨어를 무슨 납땜하듯이 한 줄 한 줄 깎아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집요함의 승리죠.
골방에서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엄청난 공식을 만들어냈지만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세상은 여전히 신경망은 죽었다고 믿는 한겨울이었잖아요. 이 2단화의 수식이 대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자료는 1985년 프랑스 알프스의 눈 덮인 휴양지 레호슈로 우리를 안내하더군요.
네, 이 레호슈 워크숍은 인공지능 역사에서 일종의 해방구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1982년에 존 호필드라는 저명한 물리학자가 한 가지 돌파구를 마련했거든요. 자석 속의 전자들이 안정한 상태를 찾아가는 물리학 모델과 뇌의 신경망이 기억을 형성하는 구조가 수학적으로 완전히 같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오, 물리학자가 신경망의 정당성을 부여해준 거네요.
그렇죠. 거장이 길을 열어주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신경망 연구자들이 이 알프스 산장으로 쫙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산장 로비에서 역사를 바꾼 오후 티타임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젊은 학생이 차를 마시던 테리 세이노프스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연습장을 꺼내 보여주죠. 거기엔 그 골방에서 유도해낸 역전파 수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이노프스키가 그걸 보고 입을 다무지 못했다면서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세이노프스키의 동료인 제프리 힌튼이 막대한 연구비와 값비싼 워크스테이션을 밤새 돌려가면서 바로 그 역전파 알고리즘을 완성해가던 참이었거든요.
와, 미국에서는 수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네, 아직 공식 발표도 전이었는데 프랑스의 이름 모른 학생이 낡은 컴퓨터 하나로 완벽히 똑같은 수학적 결론에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세이노프스키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프리 힌튼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립니다. 프랑스에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미친 천재가 하나 있다고 말이죠.
하하, 진짜 영화 같은 순간이네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파리에서 열린 코그니티바 파고 학회 장면도 완전 짜릿합니다. 거장 제프리 힌튼이 기조 강연을 마치고 단상에서 돌연한 한 젊은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학생이 와 있습니까? 하고요.
네, 그러자 수많은 청중 맨 뒤에서 그 학생이 번쩍 손을 들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죠.
그리고 두 사람은 곧장 북아프리파 식당으로 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쿠스쿠스를 먹으면서 의기투합합니다.
나이 차이도 컸고 대륙도 다르고 모국어도 달랐지만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하나로 고립된 천재들이 서로를 알아본 역사적인 점심 식사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팩트체크 하나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파보다 보니까 위르겐 슈미트후버 같은 학자들의 비판적인 주장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논쟁 말이죠.
네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역전파라는 기술이 완전히 무에서 유로 창조해낸 최초의 발명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1970년에 핀란드의 수학자 리나 임마가 이미 원형을 발표했고 우크라이나의 이바흐넨코가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켰다는 기록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과학사에서 최초를 따지는 건 늘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팩트만 놓고 볼 때 슈미트 후보의 주장은 수학적으로 아주 타당합니다.
아, 진짜 먼저 발명된 게 맞군요.
네, 오차를 역방향으로 전파해서 미분값을 구하는 구조 자체는 1960년대 제어공학의 공액상태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학 공식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성취가 과대포장되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원리가 같다면 그냥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깎아내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제어공학자들은 그 수학을 써서 로켓의 궤도를 수정하거나 연료를 최적화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들의 위대함은 똑같은 수학 공식을 손에 쥐고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젖혔다는 데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이요?
네. 이 수식이 단순히 물리적인 궤도를 제어하는 걸 넘어서 수많은 가중치로 얽힌 인공적인 뇌세포 모델이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해낸 거죠. 재료는 같았을지 몰라도 그 재료로 지능의 본질을 구현해낸 시야와 혁명성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아,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밀가루가 있다고 다 똑같은 빵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수학적 원리는 같아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본 거군요. 자, 그렇게 역전파 아이디어를 세상에 인정받고 이제 진짜 기계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1987년 박사학위 심사장으로 가보죠. 기호주의 거장들이 쫙 앉아있는 그 살벌한 심사장에 이 학생이 무려 목발을 짚고 나타납니다.
하하, 네. 이 일화는 그의 지독한 해커 기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바닷가 모래사장 위를 달리는 돛썰매를 직접 만들어서 타다가 사고로 발목을 심하게 다친 거였거든요.
설매를 직접 만들다뇨?
이분은 단순히 칠판 위에서 수식만 만지작거리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든 할매든 머릿속으로 구상한 것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고 뜯어 고쳐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뼛속 깊은 해커이자 엔지니어였죠.
맞아요. 심사를 통과해 정식 박사가 되고 나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한 뒤에 벌인 일이 바로 그 기질의 정점 아닙니까? 프랑스에 남은 젊은 수학도 레옹 보투와 원격으로 협업을 해야 하는데 당시엔 비싼 워크스테이션을 쓸 돈이 없었잖아요.
네, 가난한 연구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던 개인용 컴퓨터 아미가를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대서양을 가로질러 통신하기 위해 그들이 개조한 장비가 무려 미니텔이었어요. 아니 이거 그냥 80년대 프랑스 가정집에 배포됐던 전화번호부 검색하고 기차표 예매하던 단말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썼다는 거죠?
현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에 익숙한 분들에겐 완전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당시 그들은 그 구형 미니텔 단말기를 일종의 모뎀으로 뜯어고쳤습니다.
기차표 예매하는 기계를요?
네, 아날로그 전화선위로 그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코드를 한 줄 한 줄 이진수로 실어서 대서양 반대편으로 나른 겁니다. 그 열악한 통신망을 뚫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가 바로 SNN이라는 신경망 시뮬레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코드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SNN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개발자가 신경망 구조를 짜면 역전파에 필요한 미분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획기적인 엔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델을 바꿀 때마다 손으로 일일이 미분 공식을 다시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는데 그 고통을 완전히 자동화한 거죠.
와.
더 놀라운 건 이 SNN 시스템이 훗날 토치를 거쳐서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연구자들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파이토치 영적인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쓰고 있는 그 엄청난 소프트웨어의 뿌리가 80년대 기차표 예매하던 가정용 단말기 두 대를 납땜해서 만든 통신망에서 출발했다는 거잖아요. 와, 결핍이고 최고의 발명 어머니네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도 결국 기계를 가르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당시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이 벽은 또 어떻게 넘었나요?
데이터가 없으면 직접 만들면 되죠. 그는 마우스를 쥐고 화면에 픽셀 단위로 글자와 숫자들을 하나하나 직접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미분 방정식을 쓰던 손으로 인공지능에게 먹일 원시 데이터를 한땀 한땀 그리는 단순 노동을 기꺼이 한 겁니다.
근데 혼자서 마우스로 그린 데이터면 기껏해야 몇백 개 수준일 텐데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으니까 과적합, 즉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하죠. 데이터가 부족하면 신경망은 글자의 보편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픽셀의 정확한 위치 자체를 통째로 그냥 암기해버리거든요. 조금만 기울어져도 다른 글자로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아, 융통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군요. 여기서 과적합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걸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한번 연결해볼게요. 집에 손님은 엄청 많이 왔는데 냉장고에 재료라곤 감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감자를 하나 내어줍니다.
네, 근데 계속 감자만 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감자를 얇게 썰어 튀겨서 주고 다음엔 으깨서 주고 다음엔 구워서 주는 겁니다. 재료는 감자 하나지만 굽고 찌고 튀겨서 상을 꽉 채워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증강 기법이잖아요. 자기가 마우스로 그린 원본 데이터 하나를 살짝 기울이고 돌리고 노이즈를 섞어서 하나의 데이터를 수십 개로 뻥튀기 해버린 겁니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감자를 튀기고 으깨는 과정이 픽셀을 회전시키고 왜곡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렇게 억지로 부풀린 데이터를 쏟아 부어주니까 신경망은 픽셀 위치 암기하는 걸 포기하고 본질적인 패턴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데이터만 늘린 게 아니라 아예 신경망의 구조 자체를 혁신해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현대 AI의 눈, 바로 합성곱 신경망, CNN의 시초가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가중치 공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기계의 시각을 인간의 시각에 가깝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화면 왼쪽 구석에 있는 3과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은 인간에겐 같은 거지만 기계에겐 픽셀 위치가 다르니 완전히 다른 데이터였거든요.
아, 그럼 원래는 따로따로 학습을 해야 했나요?
네, 기존에는 엄청난 낭비였죠. 그래서 특정한 특징, 예를 들어 곡선이나 가로선을 찾는 작은 필터를 만들어서 그걸 이미지 전체에 슬라이딩 시키며 스캔하게 만든 겁니다.
아, 돋보기 같은 거네요. 특정 패턴을 찾는 돋보기 하나로 화면 전체를 쓱 훑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돋보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숫자가 어디에 있든 똑같이 인식해내는 공간 불변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진첩이 수만 장 중에서 고양이 얼굴만 귀신같이 찾아내는 원리가 바로 이 CNN에서 온 겁니다. 이런가와 실무자가 분리되지 않고 수식을 짜던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데이터를 그렸던 철학이 빛을 본 거죠.
정말 완벽한 결합이네요.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운명적인 조우가 있죠. 1987년 캐나다 맥길대학교 강연장에서 이 혁신적인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석사생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팍 쏟아냅니다. 그 석사생의 이름이
네, 훗날 튜링상을 공동 수상하게 될 요슈아 벤지오였습니다. 난방도 안 되던 골방에서 싹을 틔운 아이디어가 마침내 현대 딥러닝을 지탱할 거장들을 연결하는 순간이었죠.
오늘 우리는 진짜 길고도 험난한 자료 탐험을 함께 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 한 대, 버려진 우주선 수학, 알프스 산장, 기차표 예매 단말기로 만든 통신망, 그리고 마우스로 직접 그린 데이터까지.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파리의 골방에서 미국의 벨련고소로 뻗어나가며 현대 AI의 봄을 준비했는지 되짚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실은 지능이란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짜놓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것이라는 그들의 꺾이지 않은 신념이었습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할 때 그들은 끝내 길을 증명해냈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당연하게 누렸던 편리한 AI 기술 뒤에는 이처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간 아웃사이더들의 낭만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자, 이번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공지능의 심장은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척박한 겨울, 버려진 구석방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죠. 지금 이 순간 세상 모두가 쓸모없다며 비웃거나 실패했다고 규정지은 수많은 아이디어 중 30년 뒤 우리의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다음 혁명은 과연 어느 낡은 골방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까요?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